열려라 과학세상.
과학 관련 소식과 흥미로운 과학 원리를 재미있고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열려라 과학세상 60번째 시간입니다. 열려라 과학세상은 먼저 최신 과학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는 사이언스 투데이로 시작합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세계 인구가 21세기 중반까지 지금보다 34% 더 늘어날 것으로 유엔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량 생산도 이런 추세에 맞춰 늘려야 할 텐데요. 그런데 주요 작물 가운데 하나로 단백질 공급원인 콩이 세계 식량 위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은 전 세계에서 점점 더 부유해지고 도시화되어가는 인구를 먹여 살리려면 식량 생산을 70% 늘려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계식량재단 총재이자 캄보디아 주재 미국 대사를 지낸 케네스 퀸 씨는 이것이 역사상 가장 큰 도전이라고 말합니다.
There's going to be another 2 billion people on our planet.
지금부터 2050년까지 인구가 20억 명 정도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을까요?
인구의 3분의 1인 400만 명이 굶주림으로 고통받을 것이라고.
하지만 4명 중 1명은 여전히 기아에 시달릴 만큼 식량 문제가 취약합니다.
세계 식량 창고의 흉작은 지구촌의 식량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과학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제트추진연구소의 대런 드루리 씨가 이끄는 한 연구는 일종의 슈퍼콩을 찾아내기 위한 건데요. 한 컴퓨터 모델이 물을 보다 적게 쓰면서도 지구 온난화에 도움을 주고 생산성이 훨씬 높은 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As climate change impacts the distribution of precipitation,
기후 변화는 비가 내리는 지역과 강수량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결과 일부 지역에서 농업 체계가 갈수록 더 큰 부담을 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 앞에서 든 성질을 모두 지닌 작물을 찾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실제 콩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컴퓨터가 잎의 위치와 밀도 그리고 햇빛을 받는 각도를 조정해 새로운 작물을 고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컴퓨터 모델이 고안한 작물을 실제로 밖에서 길러보는 일입니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스테판 롱 교수는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One of the things the modeling has predicted is that there's too much leaf area.
이 컴퓨터 모델로는 콩잎이 너무 많이 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러면 콩이 잘 자라도록 잎을 제거해주면 될 거고요. 또 컴퓨터가 예측한 대로 잎의 각도도 바꿔줘야 할 겁니다.
컴퓨터가 예측한 대로 작물이 자라면 과학자들은 특정한 성질을 가진 몇 가지 종류의 콩을 만든 뒤에 이 종들을 교배해서 컴퓨터가 고안한 슈퍼콩을 만들 것입니다. 이런 컴퓨터 모델 작업은 밀이나 쌀 같은 작물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요. 만일 이 작업이 성공하면 앞으로 닥칠 물 부족 현상과 식량 위기를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식량재단의 케네스 퀸 총재는 식량과 물 수요가 농업이나 우리 식탁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The potential for conflict and wars is increased.
물과 식량을 둘러싸고 갈등과 전쟁이 벌어질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식량 안보와 국가 안보를 같은 문제로 봐야 합니다.
퀸 총재는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과 농부들 그리고 과학자들이 힘을 합쳐 이런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두 번째 소식입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은 우리가 우주를 관측하는 법을 바꿨고 거의 4반세기 동안 우주에서 엄청난 자료와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공은 궤도상에서 허블 망원경을 보수하고 수리하면서 가능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 다시 이은경 기자가 소개합니다.
And lift off of Space Shuttle Atlantis, the final visit to enhance the vision of Hubble.
is grandeur of our universe.
허블 망원경은 지난 1990년 우주 왕복선에 실려 우주 궤도에 올라갔는데요. 허블 망원경이 처음 보내온 영상들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기대했던 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이 영상들은 희미했는데요. 허블 우주 망원경 사업의 책임자였던 더글라스 브룸 씨가 그 이유를 1990년 6월 27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The conclusion we've come to from that is that there's a significant spherical aberration.
우리는 망원경 렌즈의 구면 수차, 즉 심각한 변형이 생겼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함은 주 거울에서 발생했는데 주 거울을 만들 때 설계보다 머리카락의 50분의 1 두께로 더 평평하게 깎아서 생긴 결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주 왕복선을 타고 간 우주인들이 우주 공간에서 새 카메라와 교정 렌즈를 허블 망원경에 달았습니다. 미국 국립항공우주박물관의 데이비드 데보르킨 연구원은 수리가 몹시 어렵고 복잡한 작업이었다고 설명합니다.
The whole idea of living and working in space is doing useful stuff.
우주에 머물면서 망원경을 수리한다는 게 아주 좋은 생각이었어요. 기술적으로도 수리한 뒤에 망원경 성능이 빨리 좋아졌습니다. 허블 망원경은 그때 단 한 번 수리했고요. 그 뒤엔 네 차례에 걸쳐 성능을 개선했죠.
Atlantis, Houston, no action on the MPS H2LP.
허블 망원경의 카메라와 교정 렌즈는 2009년에 교체됐고 교체된 카메라와 교정 렌즈는 지금 미 국립항공우주박물관에 전시돼 있습니다. 허블 망원경이 보내오는 영상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좋아지고 선명해졌습니다. 망원경이 보내오는 자료로 천문학자들은 140억 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우주의 기원을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천문학자들은 그 자료로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데이비드 드보르킨 연구원은 강력한 우주 망원경이 또 몇몇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설명합니다.
Understanding star forming regions, how stars form out of gas and dust.
별이 가스와 먼지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 현재 허블 망원경이 훨씬 먼 우주의 적외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성간 물질 안에서 별이 어떻게 형성되고 별이 먼지와 가스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관측할 수 있습니다.
허블 망원경은 이제 거의 수명을 다했는데요. 2018년에 새로운 우주 망원경인 제임스 웹이 발사될 예정입니다. 드브루킨 연구원은 허블 망원경보다 주 거울이 5배나 더 큰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으로 더 먼 우주를 연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The James Webb is optimized for infrared.
적외선을 연구하면 은하의 형성이라든가 별의 탄생, 그리고 천문학자들이 알기 원하는 다른 현상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제임스 웹 망원경은 적외선에 특화됐습니다.
그렇지만 허블 망원경은 당분간 우주에 남아서 천문학자들에게 자료를 보내주고 계속 황홀한 영상을 통해 사람들을 즐겁게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이언스 투데이 이은경이었습니다.
생활 속 과학 상식.
네, 일상 속에서 생기는 궁금증을 과학 원리를 통해서 설명해드리는 생활 속 과학상식 시간입니다. 최근 한국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세월호의 내부를 수색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됐습니다. 그런데 구조 현장에 해양 로봇이 등장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오늘은 김정우 기자와 함께 이 해양 로봇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세월호 수색에 크랩스터라는 해양 로봇이 등장했는데 이 크랩스터는 어떤 기계인가요?
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프렌트연구소가 개발한 해양 로봇인데요. 개와 바닷가지에서 따온 이름처럼 6개의 다리로 해저를 기어서 움직이는 게 특징입니다. 아직 실험이 끝나지 않은 상태였지만 세월호 참사로 4월 20일에 바로 구조 현장에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이 해양 로봇에는 대개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원격 제어 무인 잠수정, 영어 약칭으로 ROV와 자율형 무인 잠수정, AUV입니다. ROV는 모선에서 케이블로 조종하는 반면 AUV는 사전에 입력된 경로를 따라서 스스로 항주하는 게 차이입니다. 세월호 구조 현장에 등장한 크랩스터는 ROV처럼 모선에서 케이블로 조종합니다.
그런데 이런 해양 로봇이 유용하게 쓰인 경우가 있었죠?
네, 1988년 미국에선 ROV로 19세기 미국 동부 해안에 좌초된 배에서 1억에서 1억 5천만 달러 상당의 금괴를 인양했고요. 2011년엔 대서양 심해 4,000m에 가라앉은 에어프랑스 447 여객기를 찾아낸 주인공도 레무스 6000이란 AUV였습니다. 또 지난 3월에 실종된 말레이시아 항공 370편의 흔적을 찾는데도 블루핀 21이란 AUV가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양 로봇에도 단점이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해양 로봇은 조류가 1노트, 그러니까 초속 약 0.5m가 넘으면 힘을 못 씁니다. 또 상당수 ROV와 AUV가 광학 카메라만 갖추고 있어서 시계가 나쁘면 활동 제약이 심합니다. 세월호 사고 해역이 바로 그런 환경이었는데요. 조류 속도가 최고 4에서 5노트를 넘나들고 시계는 20cm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투입됐던 외국 ROV도 무용지물이었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이런 해양 로봇은 특성상 육상형 로봇보다 만들기가 훨씬 더 어렵다고 하는데요.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수중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을 대신할 해양 로봇을 만들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열려라 과학세상이었습니다.